할렐루야. 3월 첫째 주일, 우리 귀한 날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자 하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재림이란 무엇일까요? 재림은 기독교에서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속에 또다시 내림하여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강림하신다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림, 세컨드 커밍이라고 하지요. 원어는 고대 그리스어 파루시아로서 황제가 도착한다 또는 내방한다 하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리스어에서 실질적인 뜻으로 쓰이지 않지만은 영어에서는 그리스어인 파루시아를 기독교적인 용어로서 세컨드 커밍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과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탄생과 삶과 사역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와 관련된 많은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 중에 예수께서 아직 이루지 않으신 몇몇 예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남은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한 재림하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스가랴서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가 재림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천사들은 사도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어 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선언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재림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까요? 재림하실까요? 예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고난받는 대속의 종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가장 낮고 겸손한 상태로 말구유에서 오셨습니다마는 다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때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유는 성도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준비된 의인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에 올라가 영생을 누리며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시는 보상은 지구의 어느 언어로도 적당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무엇보다도 죽은 의인들의 부활은 장엄한 초점을 이룰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자고 있던 수많은 자들은 마치 하룻밤을 자고 난 것처럼 깨어날 것입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일일 것인가, 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생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통증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그저 만지거나 소리를 들어야만이 사랑하는 자들을 알아볼 수 있었던 소경들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순식간에 변화하여 영원히 죽음과 고통의 영역을 벗어나 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을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그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거리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자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일어나고 모든 살아있는 성도들이 순식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그 땅에, 그때의 그 땅을 밟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우주적인 재회는 기나긴 지구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황홀하고 감동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들이 그 절정의 사건을 가장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볼때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셋째로 죄의 종식과 우리 인간의 구속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최초로 범죄하였을 때 사랑뿐만 아니라 지구도 죄로 말미암아 악한 자의 권세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구속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입니다. 아담은 창조할 때 지구를 통치할 지위에 세워졌으나 유혹에 굴복함으로 그는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베드로서 2장 19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사단의 포로가 되므로 그가 가졌던 통치권이 그의 정복자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같이 해서 사단은 이 세상 신이 되었습니다. 사단은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지상 통치권을 찬탈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의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구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잃었던 통치권도 되찾을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행복스러운 존재에 거처가 되도록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주께서 땅도 창조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땅이 새롭게 되고 죄와 슬픔에서 해방되어 그것이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때 이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넷째로 성도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되며 정결한 생애를 산 사람들은 다시는 죄의 유혹에 없는 세계, 다시는 속죄할 필요가 없는 하늘로 데려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는 영생을 확증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완전히 이룬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강림하시게 되면은 들림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변화된 부활체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아들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때 성도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뭘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되 자기들의 생전에 재림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주님께 곧 재림하실 것을 확신한 그들은 어떠한 핍박도 고난도 견딜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재림에 대한 소망,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순종한다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 37절까지 말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준비할 것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주인이 혹 2경에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은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고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는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 할지라도 언제 그 오는 그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준비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종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집에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나타나기보다는 주인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자신의 기쁨이 됩니다. 너희 중에 누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은 저더러 곧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여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역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의 자세, 겸손한 자세.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했을 뿐이오니이다 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준비할 것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갈릴리아 사이로 가시는데 열문둥이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들은 문둥병을 치료받고자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제사한테 가고 있었습니다. 가는 중에 자기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한 문둥병자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감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합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이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며 그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가 간구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해준 사람에게 와서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까지 되어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육신적으로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감사를 잃지 아니한 결과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항상 염려하고 두려움과 근심을 주님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로 형제들 간에 위로하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하여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근심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대답하기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8절까지 말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서로 위로하며 우리 격려를 받으세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준비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모든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과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일곱 번째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는 그렇지만으로서 내 의견을 제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한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길이 있다 할, 나에게 유익된 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버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가 본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죠. 또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처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수가 예배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에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에 이해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언의 말씀을 증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언하신 이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 20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는 자들이 주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영광을 입게 될 것이고 더욱 좋은 곳에서 풍요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믿음을 가진 자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 초청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은 가라지와 곡식을 나누실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생명으로 악인은 분과 노함으로 보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강림은 성도에게 기쁨과 영광이요 악인에게는 멸망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때 옛 땅과 옛 하늘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가 틀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임을 통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사오나 부중한 것이 너무 많은 주여 주님의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